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복간 기독도보 제13기.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곳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장 잘 말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구약에서 몇 명이 함께 모여 아주 좋지 않은 말을,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어도 아주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한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42장 가운데서 35장이 사람이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욥이 말하고 그의 세 친구가 말하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러한 말들이 아주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이었음을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튼 소리이며 엉터리로 추측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의견을 말했고 욥은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볼 때 욥의 첫째 친구가 한 메시지를 전하면 욥이 이어서 또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욥의 둘째 친구가 한 메시지를 전하면 욥이 또다시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욥의 셋째 친구가 한 메시지를 전하면 욥이 또 이어서 다시 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연속해서 여섯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세 메시지를 말하고 욥이 세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줄곧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는 듣고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급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조바심이 나서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마친 다음에 38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급하지 않으시고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봅니다. 그들은 허튼 소리를 하고 엉터리로 추측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두 마디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곧 말로서 그를 중단시키고 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기입니다. 신약에는 욥기와 같은 책은 없지만 매우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말을 잘하여 기회가 있기만 하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말했고 기회가 있으면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10장의 세 곳에서 베드로는 세 번 다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세 번 모두 그가 말을 다 마치도록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을 다 마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모두 아주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있을 때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시 그분 자신의 육체를 한쪽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는 즉시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어서 베드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즉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가 이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것은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분께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듣고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말을 막으신 것입니다. 한 번은 가이사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기자가 정부에서 발언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발언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소식을 내놓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다면 아마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물으면 항상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가서 여쭈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라는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쭈지 않고 내신다, 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은 이미 해버렸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지 여쭈어보고자 할 때 놀랍게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어보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베드로보다 먼저 물으셨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며 저 사람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빨리 말할 때 먼저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물으셨다는 것은 이번에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변화산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보다 더 빨리 중단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는 그가 몇 마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막으셨고 여기에서는 그가 말을 아직 하지 않고 말이 그의 뱃속에 있을 때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타인에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집 밖에서 한 말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베드로의 말이 중단되었음을 말합니다. 말 잘하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원래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거기에 간 것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베드로는 곧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한 편의 긴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며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한 말들을 읽어보면 그의 말이 매우 불완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서론은 아주 길게 말하고 본론은 조금 말했으며 결론은 없었습니다. 사실적인 상황만을 말하고서는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시고 사람이 어떻게 구분을 벌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셨는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을 봅니다. 10장 44절은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합니다. 할 때라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할 말이 있으며 그의 머릿속에도 아직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서 말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시사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베드로의 말은 중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베드로가 세 번 말을 했는데 세 번 모두 말하는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이 집안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으며 세 번째로 영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한두 마디 했을 때 중단시키셨고 또 한 번은 그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 중단시키셨고 마지막 한 번은 그가 오랫동안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한두 마디 말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때, 매우 오랫동안 말했을 때 모두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욥기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고 사람이 그처럼 많은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왜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세 차례나 모두 중단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베드로가 말하도록 두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내하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며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다 말하도록 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러한 말들은 더 이상 말하도록 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더 들을 수 없는 것이었고 반드시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베드로가 말한 세 번의 말을 본다면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말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볼 것입니다. 그 세 번의 말은 기독교와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세 번의 말이 계속되었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 세 번의 말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지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중단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는지 세 곳을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장소는 변화산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분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을 분장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분의 분장을 벗고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은 많았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들었고 그분을 손으로 만져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전에 보았으나 내가 그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다. 나는 듣긴 들었으며 보긴 보았으나 내가 여전히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며 알지 못한 것이 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분장을 벗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왔고 엘리야도 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특징은 율법과 선지자이고 신약의 특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지나갈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올 때 그림자는 지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구약의 특징이 있고 그리스도께는 신약의 특징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된 것이지 대등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뜻은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대등한 것이지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대등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끝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시작되며 양자는 서로 상응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지만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놓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주 예수님은 첫째 지위에 서 있으나 둘째 지위와 셋째 지위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둘째 지위와 셋째 지위도 모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기독교 안에서 신약 안에서 약간의 지위도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약 안에 교회 안에는 오직 주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늘에서의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말을 들을 때이다. 오늘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의 뜻은 베드로 너는 말하지 마라. 너에게는 말할 지위가 없다. 너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는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세 사람을 말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사람을 말했으나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세 사람을 지명하였으나 하나님은 한 사람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문은 없고 벽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가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시간을 내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보기로 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말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기독교와 신약과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이외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이외의 도덕의 표준이 되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 밖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조항들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20여 년 전 중국의 초등학교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많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개인이 세운 글방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오직 선생님 한 명이 7, 8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학습 커리큘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몇 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몇 시에 수업이 끝나는지 반드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없었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선생님이 오면 시작했고 선생님이 가면 끝났습니다. 커리큘럼과 순서는 선생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보다 늦게 도착했으면 지각한 것이고 선생님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먼저 가면 조퇴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선생님 생각에 좋으면 맞은 것이고 선생님 생각에 좋지 않으면 틀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어서 제1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제2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제3항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이면 해야 하고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절개 어떤 날에 방학하는 것이 없고 선생님이 오지 않는 날이 방학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 한 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이 도덕의 표준이었고 그의 행위가 일을 하는 데 표준이었으며 그의 움직임이 시간의 표준이었습니다. 사설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생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를 보지 않는다면 무엇이 규칙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그와 연관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오기를 원하면 우리는 가야 하고 가기를 원하면 가야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그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달라졌습니다. 30개 혹은 50개의 규칙이 학교에 쓰여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더 섬세한 사람이라면 100여 개의 규칙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몇 시에 수업하고 몇 시에 수업이 끝나며 어떤 책은 읽어야 합니다. 어떤 옷은 입을 수 있으나 어떤 옷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쓴 선생님이나 교장은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으나 학교 벽이나 책이나 커리큘럼 안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학교 벽에 쓰여 있는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벽이나 책에 쓰인 규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등과 같이 법을 만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오늘날의 학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법을 정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그 몇 가지 율법을 지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으면 좋은 유대교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구약에서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으며 유대교도였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인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의인이며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외의 규례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이외의 도덕적인 표준이며 율법은 또한 하나님 이외의 옳고 그름의 표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이외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생 동안 힘을 다해 해야 할 일은 판에 박은 듯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신약입니까? 신약은 예전의 글방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글방은 제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질이 좋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만약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오늘날의 학교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신약은 율법을 내려놓고 더 이상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기 위해 구약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들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앉아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이미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주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귀와 영광을 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문제는 한 개의 장막인가, 두 개의 장막인가, 세 개의 장막인가입니다.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는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인도와 지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어야 하지 외적인 죽은 규례나 죽은 율법에서 온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열흘 동안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주의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을 또한 규례나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규례나 율법이 아니라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만이 규례나 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문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쓰신 율법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율법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는 것이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 이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다만 외적인 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